오늘 예레미야서 4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4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열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그동안 쓰임을 받았던 이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차례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있는데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징계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이 열국들, 어제 애굽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막강한 강대국이지만은 그 강대국조차도 어느 날 마치 여름에 풀에 베어서 칼에 베어서 낫에 베어서 풀을 지어놨더니 한낮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듯이 그렇게 쓰러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다. 열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통치권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일본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본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저런 체제하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 땅도 예배가 마음대로 드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때가 되면 반드시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차례로 지금 읽어가는 중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강대국이에요. 오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부족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 하셨지만은 다 진멸하지 못했단 말이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남아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리고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이나 연합관계를 맺어서 끊임없이 침략해온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주범과도 같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오늘 블레셋은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 예언에 지금 임한 시기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분명히 밝혔는가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사실은 애굽이었어요. 애굽. 왜냐하면 그 블레셋과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위로부터 이 요르단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지금 페니키아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곳에 두로와 시돈 지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섯 개 이 도시 연합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가사, 가드, 뭐 아스클론, 그 다음에 또 뭐 에글론 이런 그 이 다섯 개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그 이 펜타폴리스라고 불러요. 다섯 개 국가가 연합한 하나의 연합 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드, 가사 이런 쪽이 대표적인 도시 국가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가사가 바로 남쪽으로 이 애굽과 접경을 대고 국경을 맞대어 있었기 때문에 늘 애굽의 침략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너구가 이 무기토 전투를 할 때 이제 또 그쪽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에 의해서 패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게 오늘 예언의 골자예요. 너희들은 지금 온 애굽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애굽이 너희들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군대로 인해서 블레셋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밝힌 게 뭐냐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느고가 올라오기 전에 예언을 하기를 너희들은 애굽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치 애굽을 심판할 때 썼던 말씀이 애굽 나일강이 마치 범람하듯이 그렇게 애굽도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블레셋도 마치 북쪽에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 시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그 이 물이 마른 협곡들을 말해요. 그 와디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건기 때는 뭐 그냥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 있죠.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은 그 와디라는 게 갑자기 물이 흘러넘쳐서 그 이 뭐 요단강처럼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이 시내가 갑자기 물결치는 시내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홀연히 홍수가 나듯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게 시내가 범람하듯이 그런 것들로 급작스러운 어떤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자들이 모두 휩쓸려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침략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는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자녀를 지키는 게 부모의 보호 본능인데 이 맥이 풀려가지고 애를 안을 수조차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있겠구나. 보통은 정신이 들면 애들은 끝까지 안고 갑니다. 저는 제가 그 이 뭐예요 그 옛날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그 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좁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애를 안고 그 큰 애를 안고 갔나요? 뭐 둘째를 안고 갔나? 안고 올라가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몸이 나중에는 뭐 이 서로 부딪혀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머리 부분에 다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흑인이 하나 이게 엉덩이가 막 그 몸 한 세 배쯤 되는 엉덩이가 그게 계단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도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도 못 내려오고 이거 진짜 뭐야 119를 불러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팔이 떨어질 것 같다고 제가 아이를 버렸겠습니까? 쥐가 난다고 애를 버렸겠어요? 끝까지 애를 안고 거기를 어쨌거나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팔을 거의 한두 달 동안 이 팔이 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애를 죽기 살기로 그 아이를 그렇게 안고 말이죠. 끝까지 놓치지 않는데 지금 표현해 보면은 손맥이 풀려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에 잡히면은 애고 뭐고 없어요. 뭐 남편이고 아마 부인이고 없을 거예요. 자기 먼저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계속 유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린하다라는 말은 전멸시키는 거예요. 폐망시키는 것이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파멸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연맹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도 두 도시예요. 이들하고 연합 전선을 펼쳤는데 이들이 다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다 유린하고 말 것이다. 갑돌 섬이란 이 지중해 있는 크레테 섬을 말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출신이 원래 크레테 출신이에요.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넘어와서 이쪽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극히 타락하니까 가나안 칠부족이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이 중동의 주인입니까? 맨날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갑돌에서 왔는데 먼저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원래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들어와 살았는데 누가 그 땅이에요? 지금도 영토 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그 싸움의 시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 섬에 남아있는 자까지도 멸절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오늘 뭐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데 머리 빠진 분들 계시나요? 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애곡을 표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뭐 머리가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고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두 번째가 침묵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보면은 몸을 베었어요. 몸에 자해를 내서 피를 낸 것이죠. 그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이 이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어디 너희들 신은 어디 낮잠 자냐 뭐 하냐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광란에 소란을 피우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칼로 자기 몸을 베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에게 이제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어쨌건 그들의 어떤 이 슬픔을 표시하는 방식들 내지는 간구하는 방식들이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남아있는 평지는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몸을 베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는지를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곳곳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는지 행위가 이렇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첫째 아모스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어오면 이걸 노예로 에돔에다가 다 팔아 넘긴 거예요. 지금이야 뭐 포로 협약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짓을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포로는 소유 재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오면은 전부 그걸 팔아서 넘긴 거예요. 지금 아모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 3장 3절을 보면은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요엘서 3장 3절에서 제가 6절까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는 보니까 지금 에돔에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년을 팔아서 예? 뭐 소녀를 팔아서 술을 뭐 바꿔 먹었다 그러질 않나. 그래서 이 지금 이들이 이런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왜 이들이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도 그들이 북방에서 오는 그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이 그 이후에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블레셋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블레셋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이런 어려움과 징계를 겪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블레셋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칠부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의 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뭐 가사에 보면 다곤 신전도 있고 또 바알 신전도 있고 또 아세라 신전도 있고 목상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그걸 따르기 시작을 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자 우상을 만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채찍으로 쓰고 막대기로 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막대기로 쓰고 채찍으로 쓰인 이 블레셋이 도가 지나쳤단 말이에요. 해서 안 될지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 우리가 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의 수단으로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권력을 손에 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수단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뭐 무슨 뭐 법조인이 되었다, 판사가 되었다, 검사가 되었다, 경찰권을 쥐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징벌하는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목적 이상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또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지 저렇게 쓰고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을 박해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적인 감정이 섞이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도가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하시지만 징계의 수단으로 썼던 이 블레셋도 철저하게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70년간 그 땅에 끌려가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바벨론도 끔찍하게 끌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고 말이죠. 쇠밧줄에 쇠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고 말이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결국 40년 만에 바사에게, 메대 바사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써야겠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물을 때 정직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지은 죄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우리가 기꺼이 치를 그런 자세를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밀양 영화에 나오는 그런 투의 그리스도인들로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는 데 수단이 된 비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같이 또 아니면 그 전 시대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을 넘어서서 강력한 징계의 수단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하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저 사람한테 한 대만 때려라. 근데 이 사람이 난 세 대를 때렸어요. 그럼 내가 두 대를, 난 보니까 하나님한테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세 대를 때리네. 그럼 내가 두 대를 갚아야죠.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곤혹스러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진 않았는데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해서 내가 복수의 칼을 뽑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이 보면은 12절에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못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때도 있지만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박해를 줍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손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원수 갚는 게 내한테 있다. 이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수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원수를 내 손으로 갚겠다고 하는 순간 묶여서 점점 인간 이하의 삶으로 치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도 치졸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릇도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내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줄다름치는 가장 빠른 길이 원수 갚겠다고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게 내한테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리즈 설교예요. 이게 애굽도 블레셋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억울한 일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그냥 겪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내가 갚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사는 인간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가 그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 와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게 신앙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사라집니까? 내 생각으로 사라지요. 보면 그 인간 보면 치가 떨리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까닭은 주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과도 같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고, 예? 처음에는 그 인간을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뭐 없애버려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에 숯불을 쌓았으니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친히 징계하리라, 너는 거기서 자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물에다 씻겨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 분한 일, 정말 복수하고 싶은 일, 원수 갚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오늘 아침에 다 한번 떠내려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면 됩니다. 뭐 앞에 가다가 그냥 뭐 엘리베이터를 그냥 문을 닫고 가버려도 급한 모양이다, 잘 가십시오, 축복하고, 끼어드는 차를 만나더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뭐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하나 띄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안 끊고 싼 걸 끊어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러고 헤어지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실 테니까 너무 거기에 묶여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분노하고 점점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맑은 샘물이 흘러야 합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디서부터 맑은 샘 한 줄기가 흘러야겠어요? 교회로부터 흘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업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저는 그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축복하면 받든 받지 못하든 그 모든 축복이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으면서도 축복하고 정말 식당에 가서도 축복하고 차를 타고도 축복하고 하루 종일 내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정말 발설해서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보는 것마다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루 종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한 약속이 우리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애굽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다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온 역사와 온 열국을 통치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2020년 한국 땅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쓸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남을 축복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온 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묶여가는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 풀어헤쳐서 누군가를 축복하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인생 되기로 결정한 원수에 묶이지 않는 자유하는 인생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